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려봤으면 합니다. 읽었던 본문은 다 알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그것도 끝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바울도 유언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몇 군데 보냈습니다. 어조가 좀 더 간절하고요. 좀 직설적이고 좀 셉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러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세의 말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모세는 이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황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너는 여기서 너의 임무가 끝나기에 너는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황이에요. 모세의 심정은 굉장히 들끓었을 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내가 이스라엘에게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요 전체의 각 부족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호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26절에서 29절의 이 말씀은요. 그 총합과도 같습니다. 결론이고요. 모세의 최종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를 다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이 결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점차점차 진보되어져가는 그들의 정체성이 이방 땅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그림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세상을 또 힘있게 살아오셨든 좀 어렵게 살아오셨든 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교회 또 나 개인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좀 준비하고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요. 먼저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뭐죠?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고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거의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거의 모세만 사용을 했고요.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 아니겠어요? 광야의 40년이 전부 다 맞춰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늘 사용하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던 이름을 가져다 그들을 부른 것에는 뭔가 의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명칭이고요. 우리말로 하자면 애칭, 별명 혹은 우리 문화권에서 우리 뱃속의 아기들이 들었을 때 태명을 지어서 아기들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이다, 건강이다 이렇게 불러서 부모의 소원을 담듯이 그런 애칭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수룬이라고 애칭으로 늘 부르던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의 이런 이름보다도 여수룬이라고 이 변곡점에서 그들을 부른 것에는 모세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던 것, 지금까지 좀 잊고 있었던 것을 좀 이 순간에 좀 말해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수룬이 어떤 뜻일까? 여수룬은요 먼저 문자 그대로 하자면 옳은 자, 곧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자, 의인, 우리말로 하면 이런 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요 문맥을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정확히 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 우리 화면에 띄워질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네, 여기서 보면 여수룬이 등장하죠. 5절에 보면 여수룬에 왕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여수룬과 하나님의 관계를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규정을 하는데, 3절로 올려보시겠어요 화면을?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요 좀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어떤 것이 맞아요?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좀 더 어울리죠. 그런데 지금 여수룬의 왕이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데 그 둘의 관계를 명령과 순종의 관계로 표현하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사랑의 관계로 지금 표현합니다. 좀 부자연스러워요.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 왕이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좀 맞아요. 그런데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수룬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매우 좋아합니다. 대중문화에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고요 대중문화의 핵심 코드와도 같고요 대중문화뿐이겠습니까? 역사와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온 인생의 주제가 사실은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사람에게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내시라 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온유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형용사로 규정할 때는 사랑만이 적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팀 켈러라는 목사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사역반 수료생들은 다 외우시는 부분이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던져져요. 왜 이 순간에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왜 사랑일까? 너 순종해 뭐 이 말씀도 좋겠고 너 인내해 뭐 이 말씀도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사랑일까? 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들더라고요. 왜 사랑일까요? 심지어 애칭을 부르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집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 스스로 보기에나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그 꼬질꼬질한 그들의 모습이 어디 사랑받는 자 같겠어요. 특별히 그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그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오고 나서 몇 년 안 걸렸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40년을 헤맬 정도로 1세대는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여기 왜 왔지? 떠밀려 왔나? 가나안의 왕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우리 시대 최대의 화두잖아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나는 그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존재, 떠밀려 온 존재, 우리 여기 왜 와 있지? 여긴 어디고 우린 누구인가? 이런 질문 던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사랑받는 자들이야. 떠밀려 온 거 아니고 실력 없어 온 거 아니고 너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너희들의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해서 왔다. 신명기 7장 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이 인간을 그리고 있는 일관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마 그 반대급부로 나는 결핍의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주님의 손내심이 없다면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존재, 아무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그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읽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사실 우리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내게 사랑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담당했던 한 청년부에서 한 청년부 한 6, 70명 모이는 청년부였는데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교회 자매였어요. 정말 착하고 이쁘고 율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자매였어요. 정말 이렇게 교육자가 보기에 너무 귀한 그 헌신도 잘할 것 같고 이런 자매였는데 걔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청년부를 하다 보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좀 헌신 좀 하자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는 바로 집에 바로 가더라고요 주일에. 제가 처음에는 그 부서를 처음 맡아서는 뭐 잘 몰랐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좀 친해지고 나서는 걔를 앉혀놓고 이제 좀 헌신 좀 시키려고 앉아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좀 이런 일들이 좀 교회도 많고 청년부에도 많은데 좀 같이 섬기자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왜 집에 일찍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 동생을 돌봐주러 가야 된다고 해요.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 자기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어린가 생각했더니 그렇지도 않고요. 비슷한 나이 또래고 알고 보니 자기 동생이 자폐아였던 거예요. 장애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와 좀 한 텀을 있으면서 그 자폐아의 특성에 대해서 이 간접적으로나마 특별히 그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그 심정에 대하여 약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듣기로는요. 이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폐아 아이들은 여기 혹시 그 부모님 계시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폐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가장 힘든 거는 이 자녀에게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이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눈을 마주쳐줘도 눈이 흐리멍텅하고 노래를 불러줘도 반응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케어를 해줘도 이 자폐아의 특징이 그렇대요. 이것이 굉장히 부모에게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신기합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부어주고 또 부어주면 이 아이가 눈빛이 약간 흔들리고 반응을 조금씩 한대요. 그때 그 부모는 좀 뛸 듯이 기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조금 느껴졌다 라고 한다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졌고 이미 엄청나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세요. 떠밀려 온 거 아니고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도 아니고요. 우리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우리 못남 때문도 아니고요. 그저 운명 때문도 아니고 우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모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26절을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예, 여기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분을 심상치 않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이렇게 심상치 않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모세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왜 이럴까?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 일 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먼저 축복의 땅이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들은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만 할까요? 거기에 행복한 스토리만, 신데렐라 스토리만 기다리고 있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그 전쟁을 치러낼 때요, 그 땅의 민족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준비된 사람들이고요,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전쟁뿐입니까? 그 땅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가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려 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전쟁과 유혹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네, 스크린을 그대로 올려줘 보시면 여기서 어떤 존재로 그립니까? 한 단어로 나오죠? 네, 그 유혹의 실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녀라고 말합니다. 음녀. 여러분, 음녀는요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자매님들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음녀는 화려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멋있어야 돼요. 유혹이 될 만큼 치명적이어야 됩니다. 유혹, 이 음녀는 그렇거든요. 아름다워야 됩니다. 강력해야 되고요. 그들의 실체가 그렇다고요. 이스라엘이 만나게 될 세상이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할까요? 왜요? 왜요? 한번 그래보고 싶어서요. 이게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럴 정도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휘둘러보고 칼을 한번 휘둘러보고 장의 이름에 가서 사람들을 부려보고 내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그럴 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같은 이 없도다. 최고로 고상하신 분, 최고로 멋진 분, 전쟁의 장수가 되시는 분, 가장 강한 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예, 위엄을 하늘에서, 전에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늘을 타고, 이제 직역을 했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특별히 묵시 문학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는, 전쟁의 장수로 묘사하는 전형적인, 구름을 타신다, 위엄을 나타내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의 장수로 지금 등판하는 거예요. 등판, 우리로 말하면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하나님이 칼을 차시고 이 전쟁을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무엇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치러야 될 이 가나안 전쟁은요, 수나 실력이나 전략의 싸움이 아닙니다. 장수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장수로 등판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을 치러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고 해요. 이 땅의 철학과 이 땅의 기준은 너무 강력하고 너무 큽니다. 너무 치명적으로 매력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하나님 어떤 거 말씀하세요? 야, 내가 등판할 거야. 내가 끝판왕이야. 걱정하지 마. 지금 이 이야기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동시에 자 27절을 한번 보시면 27절, 28절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요. 아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추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또 하나님 어떤 분을 묘사합니까? 나오죠? 보면 27절 초반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내 처소가 되시니 한마디로 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직접 집이라고 표현하세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들에게 야, 내가 직접 집이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청장현진을 섬기고 있는데 신방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장례도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출산이 굉장히 이번 주에도 출산이 저희 청장현 사진에 이제 두 가정이나 있었습니다. 출산이 있고요. 연중으로 계속하는 신방도 있는데 가장 감격스러운 신방 중에 하나가 이사 신방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세에서 전세로 옮기시는 분보다 전세나 월세에서 집을 사서 들어가시는 가정은 사실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청장현진에는. 그런 가정의 신방을 가면은 그런 여유로움과 그런 감격스러움이 있습니다. 전세 얼마나 그래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7년인데 이사를 한 11번인가 했더라고요. 이사가 이제 정말 저도 이사는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되게 지긋지긋하죠. 장장 40년이에요. 40년. 그 텐트 생활, 이스라엘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이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그 텐트 생활 때문에 다 죽었어요. 지겨워서. 빨리 천국 간다.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집이 되어줄게.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의 기초가 되어주 팔이 이렇게 아래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어주시는데 집만이 아니에요. 밑에 기초가 되어서 그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더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 야곱의 샘은 이제 원래 그 우리 원어상으로는 그냥 야곱입니다. 야곱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히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이 그들만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해요. 인간의 기준이나 인간의 잣대를 가져다 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우리만 바라보는 사랑이세요. 오직 우리만 사랑하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독점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였나요? 우리 교육자 몇 분들, 후배 교육자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다가 뭐 저희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자녀들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아들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그렇지 않고 아내도 그렇지 않은데 제 아들은 여기 혹시 이제 교육학교 선생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들을 가르치신 에너지 레벨이 진짜 이렇게 높습니다. 8시, 9시에 이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서 덤블링을 막 하고 축구공을 꺼내와서 축구를 하자고 마루 좁아터진 데서 저하고 에너지를 다 소진해야지 잠을 잘 수 있는 친구예요. 한 3년 전인가? 그 초등학교 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였는데 그 어느 모임에서 이제 줄넘기를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6학년 형이 한 200개를 하는 형이 있었나 봐요. 걔 또 전투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절대 질 수 없다 해가지고 한 번에 한 400개인가를 쉬지 않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죠. 야, 너 힘들지 않았어?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지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400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한 9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 해주셨는데 하얀 장갑을 끼고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 아기들은 물이 갑자기 와서 놀래거나 아니면 얼거나 울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세례를 하고 목사님 딱 손을 댔는데 물이 오니까 약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로 쳐들더니 손을 갑자기 들더니 목사님의 엄지와 이 새끼손가락을 잡더니 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는데 땀이 이렇게 막 흐르는데 목사님이 하더니 내리려는데 이게 내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공중에 뜬 채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유아세례를 안 받은 다시 세례 받아야 되나요? 지금 제 세례파가 되는 건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우리 후배 교육자님들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왜요? 별 관심 없는데 제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집중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성격을 알고 계시고 왜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만 독점하여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왜 교회가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삼일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의 기간을 지나고 이제 이 평안의 때에 입구에 와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책임을 이제 잘 받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모세의 마지막 말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얼쑤, 지화자, 좋다 이거잖아요. 교회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26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기에 29절에 보면 너 같은 백성이 없도다. 29절을 직역하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너 같은 자 없도다 이것이거든요. 29절에 너 같은 자 없도다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기에 우리같이 복받은 백성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전쟁의 장수로 우리 대신 참전하시고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죠? 임마누엘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직접 오셨고요 우리 대신 출전하세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가 되셨고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주권 앞에 이 여러분의 놀라운 정체성,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을 좀 간절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것 떠밀려 온 거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도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사랑, 우리만 사랑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조화리시면서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었던 내 마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시간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